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을 펴시고 함께 일어나셔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조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거기에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푸니 마르다는 섬기되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이므로 돈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가기 때문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로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저희를 또 먹이시고 저희를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요한복음 29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발에 부어진 향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들에 관한 중요한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세 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는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도시에 그 야곱의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뀐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8장에서 이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현행범으로 잡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끌려왔던 그 여자, 그 여자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고 죄 용서를 받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여자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장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4장, 8장, 12장 이렇게 9구단 4단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떤 한 개인 여자의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또한 모든 죄인, 구원받는 죄인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 죄인에 대해서 또는 이렇게 이제 그 사실들을 조금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자의 이야기도 나오죠.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약함을 가지고 있다가 고쳐지는 남자의 이야기 요한복음 5장에서 나왔었습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저 고침을 받는 그 이야기가 이제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이 12장의 바로 직전에는 이제 나사로라고 하는 이 남자가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쨌든 한 개인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삶이 변화되고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다방면에서 이렇게 좀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별히 우리가 향유옥합 이야기라는 그런 좀 제목으로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대충 읽지 않으시고 조금 신경을 써서 주의 깊게 읽으셨다면 성경에서 이러한 그 옥합을 예수님께 붙는 이 이야기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마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좀 자주 등장하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옥합을 예수님께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전체에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 네 개의 이야기가 다 다른 그러한 네 명의 여인의 사건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마태 26장, 마가 14장에 나오는 이두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조금 혼돈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와 마가복음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때는 언제냐면은 여러분이 안 찾고 그냥 정리해서 들으시기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사역의 말기에 그 십자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 유월절에 돌아가시는데 그 유월절 이틀 전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기도 공통점이 이제 식사 자리였고 이 식사 자리에 이 여인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여인이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이제 붓는 장면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머리에 이렇게 이제 부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시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비스듬히 누워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머리에 이렇게 부은 것이었고 이때도 보면은 이 제자들과 또 그곳에 함께 모여 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위해서, 내 장사 지내는 것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대단히 그 어떤 예언적인 행동이었음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어디든지 이 얘기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의 일부분에 포함되는 그러한 이야기로서 이 여인의 이 행동을 대단히 높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건 분명하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비슷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마태 마가가 기록한 사건은 예수님 사역의 말기 쪽에 있었던 얘기라고 말씀드렸고 누가가 기록하는 이 7장의 이야기는 예수님 사역의 초반기에 있었던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여자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죄인인 여자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여자. 물론 이때도 식사 자리였고 이때 이 여자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봤더니 식사 자리에 이렇게 이 여자가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끊임없이 입을 맞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침내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이 식사 초청의 주인이 되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 아까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 사역 말기에 베다니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초청을 했던 자리였는데, 침례자 요한이 투옥되고 그 직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때 이제 이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으로 이 여자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는 비유를 하나 드셔서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둘다다 용서를 받았을 때 누가 더참 이게 감사하겠느냐 하는 그이 비유를 드시면서 이 여자가 많은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많이 사랑하는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죄인이라는 이 표현, 이 여자가 죄인이었다는 이 표현 때문에 찬송가 중에서 이제 이 소위 이 향유옥합 사건의 주인공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로 이렇게 이제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우리 찬송 부를 때 그 기억나시나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누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죠.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드리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막달라 마리아라고 여기에 찬송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 막달라라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 막달라가 죄인이었고 일곱 마귀가 들렸던 그 여자였던 그런 것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요한복음 12장에서의 이 사건에서는 마리아거든요. 여기는 이름이 마리아. 그런데 이때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섞여가지고 이름은 마리아고 죄인이라 그랬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이 여자의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고 밝히지 않고 그냥 한 죄인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찬송은 좀 어떻게 고치기가 애매해서 그 찬송을 좀 뺐습니다. 저희 찬송가에서는. 그러니까 찬송가 자체가 조금 그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많은 그 이제 목사님들이 이걸 그냥 찬송가에 있는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 사건으로 그렇게 이제 설교하는 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2장의 이 사건은 비슷한 것으로 보면 마테마가와 비슷합니다. 누가복음과는 좀 많이 다르고요. 마테마가가 기록한 그 사건과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사건 자체로 보면 좀더 훨씬 많이 비슷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는 유월절 6일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유월절 이틀 전으로 되어 있었고 여기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유월절 6일 전에 사건으로 되어 있고 아까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나사로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병으로 죽은 게 아니고 또 나사로의 아버지가 나병 환자가 아니었다면 사실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성경에서 좀 어려운 부분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것도 그냥 마테마가와 요한복음의 사건은 같은 사건으로 이렇게 좀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에서 이 사건이 두번 있었던 것이고 마테마가와 요한의 사건을 다르게 본다면 세 번이 있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사건이 여러 번 있었겠는가? 저는 이게 뭐세번 있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죽기 위해 오신 분인데 이제 영어 책에도 유명한 책 제목 중에 Born Crucified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번역된 책인데, 그러니까 태어날 때서부터 죽기로 예정 죽음을 위해서 태어난, 사실 우리는 살기 위해 태어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시고 묻히시는 게 지금 이 성경에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렇죠? 그분께서 성경의 기록대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그 어떤 요약이거든요. 묻힌 단순히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확증하는 그 묻힘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장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이 있는 이 기름 붓는 이 사건, 기름을 바르는 이 사건, 이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 세번 기록되어 있다 해도, 세 번에 걸쳐서 행해진 일이라 해도 사실 뭐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초기에 한 번, 그다음에 사역의 말기에 6일 전에 또 이틀 전에 이러면서 점점 더 점진적으로 이것의 극적인 어떤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반복됐다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 기름 부은 이 사건을 다른 두 사건, 다른 사건들과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장면은 저희와는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서구와 비교할 때는 물론 동양인 우리와 가깝긴 하죠.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자기 집에 누구를 초청하는 일은 대단히 드문 일인데 반해서 동양 사람들은 조금 더 친밀해요.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집에 초청해서 또 식사를 같이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즐긴단 말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손님을 이제 식사를 초대해서 자기 집에 이렇게 오게 되면, 그러면은 우정과 이 존경의 표시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 뭐 남자끼리는 입을 안 맞추죠. 여자끼리도 사실 남녀간에도 사실 이게 우리는 이 손님의 경우에 그렇게 입을 맞추진 않죠. 근데 외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입 맞추는 게좀 인사잖아요, 인사. 그래서 이 존경의 표시, 또 우정의 표시로 이렇게 이제 입을 이렇게 맞추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호의의 표시. 잘 왔습니다. 아주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참 귀한 손님입니다 하는 의미에서 발 씻을 물을 대접했습니다. 물론 이들의 율법에 의해서 뭔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에도 이제 물을 흘려서 손을 씻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앞서서 집에 들어올 때발 씻을 물을 이렇게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중동의 문화는 우리보다 건조한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또 덥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이렇게 다 덮인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샌들 같은 것, 그런 것을 이제 신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걸을 때 이제 뭐 양말 신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을 때 흙먼지로 범벅이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군가의 집에 이렇게 갔을 때, 그 발로 이렇게 식사하기에는 좀 껄끄럽겠지요. 그리고 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인 것입니다. 서양 문화는 신발 신고 집에 안에까지 다 들어가죠. 침대에도 신발 신고 눕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잘 때는 벗지만.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의 문화는 저희와 비슷해서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습니다. 그 바닥에 이렇게 이제 양탄자 같은 거, 고급 양탄자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이제 카펫 같은 게 깔려 있고, 이제 그래서 신발을 벗고 이렇게 들어가는 문화인데, 먼지가 묻고 이렇게 막 발이 지저분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발 씻을 물을 제공하고, 조금 여유 있는 집 같으면 종들이 있어서 그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손수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발 씻을 물은 어쨌든 준비해 주는 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어디서 보게 되냐면 성경에서. 예, 맞습니다. 잘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천사들이 방문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발 씻을 물을 갖다 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똑같이 롯도 그렇게 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별한 손님이라면 당연히 일반 손님도 뭐 그런데 하물며 특별한 손님이라면 당연히 이발 씻을 물은 이렇게 제공을 해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발짝을 더 나가서 이 사람이 정말 참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뭐 목욕 우리처럼 이렇게 뭐 집에 들어가면 샤워 시설이 바로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좀땀 냄새도 날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향수가 이제 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좋은 냄새가 이렇게 날수 있도록 머리에 이제 기름을 발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사가 차려졌을 때 식사 시간에는 저희처럼 이렇게 작은 상을 펴놓고 거기에 양반다리 하고 앉아서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바닥에 왼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누운 채로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좀 이렇게 좀 비스듬히 누워서 뭔가를 먹는 걸 좋아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 유대인이냐? 이렇게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왠지 저는 그게 좀 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울 때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남자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몸이 이렇게 좀 엮이는 상태가 되면 좀 기대고 이렇게 누웠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냐면 지금 우리 요한복음 12장 보고 있는데 한장 넘겨서 13장에 보시면 이제 4절에 보시면은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여기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이 중간에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 배반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누군지 서로 의아해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걸 물어보도록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23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이게 이제 요한이라고 우리가 보통 보는데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그렇죠? 기대어 있으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여쭙게 하니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게 누구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뭐야 이거 남자들끼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문화의 차이인 것이고 이제 사실 그만큼 이 남자들끼리는 어떤 성적인 의미가 없다는 게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이런 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남자들끼리도 손을 잡고 다닙니다. 그렇죠? 남자들끼리도 그냥 손잡아요. 손잡고 그냥 다니고 특별히 여자들끼리는 뭐 손잡고 팔짱도 끼고 잘 다닙니다. 외국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쟤는 동성애자인가 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서양 문화에서는 워낙 동성애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동성애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이 너무 분명한 거거든요. 남자끼리는 서로 사귀는 게 아니고 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남자끼리는 이건 당연한 우정의 표시인 것이지 이게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여자끼리 손잡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걸 할수 있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서로 기대었다고 해서 이게 어떤 성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너무 확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사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성경에서 기록된 이 여인들의 이 행위,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잠깐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대단히 용기가 필요한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서 초대받지도 않은 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물론 이제 마리아가 주최자이지만 나머지에선 초대받지 않은 여자들이거든요. 이 여자들이 와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여인은 죄인 여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공공연히 지탄받는 여자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 고상한 사람들만 모이는 이 자리, 특별히 그 바리새인 시몬이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율법적으로 정말 흠없이 행동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의 집에 이렇게 찾아와서 이러한 행동을 할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문화가 어떤 집에 이렇게 잔치가 있을 때, 큰 어떤 식사 자리 잔치가 있을 때 단지 초대받은 사람만 올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조금 이렇게 자리가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잔치하면 동네 각설이들이 이렇게 올수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 여자 각설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누구든지 좀 와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것이 이렇게 금지된 그런 문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여자가 올 수는 있었지만, 그냥 단순히 와서 밥한끼 얻어먹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이런 행위를 할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독특한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얼마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될지, 또이 비싼 걸 이렇게 허비한다는 이러한 비난을 받게 될수 있다는 것, 이런 걸다 감안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이 예수님께 정말로 자기 평생에 정말로 이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이 특별한 애정의 이 표현, 성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어떤 영적인 그 애정의 이 표현을 이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겸손이 필요한 행위였습니다. 겸손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여인의 경우에 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2장의 이 마리아의 경우, 이두 경우에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마가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누가와 요한에는 보니까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닥에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 계십니다. 그러면 발이 바닥에 있지요. 그러면 여자가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해서는 자기의 머리를 예수님께 완전히 예수님의 발 앞에 숙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가 이렇게 잘 따여 있던 것을 풀어 헤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사회에서나 여자의 머리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듯이 어느 사회에서나 여자의 머리는 대단히 그 자기의 그 어떤 미적인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자기의 어떤 신분도 보여주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죠? 미인 대회 나가는데 머리를 부시시하게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이렇게 막 무지막 어마어마하게 꾸미고 나가잖아요. 옛날에 그 우리 대왕 대비 마마 뭐 그러면 뭐 굉장치도 않잖아요. 막 이렇게 그 신분도 나타내고 또 이게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미를 한껏 뽐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부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누군가의 발을 닦기 위해서는 이걸 풀어 헤쳐야 되는데 당시의 유대 관습으로도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대단히 수치스럽게 되는 얘기인 거예요. 머리가 풀어 헤쳐진.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사극 같은 데서도 보면은 이렇게 상투를 잘 틀고 있다가도, 그렇죠? 가 쓰고 상투 잘 틀고 있다가도 죄인으로 이렇게 돼갖고 오랏줄에 묶여 이렇게 가면 어떻습니까? 허리가 다 남자고 여자고 막다 산발이 돼갖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수치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여기서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해서는 공중 앞에서 수치스러운 상태가 되어야 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쳐야 했고, 그리고 그 머리를 완전히 예수님의 발 쪽으로 숙여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예수님의 이 먼지투성이요, 또 냄새도 나지 않았겠습니까? 냄새 났을 이 발, 그 발에 자신의 코를 대고, 그리고 얼굴을 대고, 그러면서 이 머리로 이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이제 씻어드렸습니다. 이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헌신이 필요한 행위였습니다. 제가 용기가 필요한 행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겸손이 필요한 행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헌신이 필요한 행위였습니다. 이네 복음서에 각각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이라면은 아까 식사 시간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 하나와 또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다 향유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향유가 담긴 그 옥합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이 향수 또는 향유 이것은 대단히 널리 쓰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분이 고귀한 여자들의 경우에 목욕할 때이 향유를 붓고 향수를 썼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몸에 붙는 기름이 이제 제일 흔한 건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렇죠? 올리브 기름. 서민들은 주로 올리브 기름을 썼던 것이고 이제 이 올리브 기름을 이제 왕으로 누군가를 세울 때, 대언자로 누군가를 임명할 때, 제사장을 임명할 때 이런 때 이제 주로 이제 올리브 기름을 부었죠. 그런데 이제 왕들이나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수입산 향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제 이것이 인도, 북인도나 히말라야 쪽에서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어떤 핑크빛 꽃 거기에서 채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지무지하게 비싸다고 합니다. 우리도 물 건너온 거 우리나라에서 재배되지 않고 수입산은 다 비싸잖아요. 원래가. 그래서 지금 이 향유도 이스라엘에서 재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비싼 것이었고, 여기서 지금 300데나리온이다. 한 근에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1데나리온이 보통 한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300데나리온이면 우리가 365일 중에서 우리가 한 300일 일하면 1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한 2, 300만 원쯤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 정도 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거 엄청난 돈이죠. 이러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고,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회에서 식사 시간에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의 머리에 이렇게 이제 발라주기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 장례 절차에서도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몰약이나 이런 것과 더불어서 장례 절차에서 이제 시체가 썩을 때 나는 그 이제 냄새에 이것을 조금 무마시키기 위해서 향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향유는 특별히 이렇게 이제 작은 이 석고로 된 병에 이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그 입구를 밀봉을 하게 됩니다. 밀랍 같은 것으로 밀봉을 하게 돼요. 왜냐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도 향수, 집에 있는 향수 이렇게 뚜껑 열어놓으시면 어때요? 물, 그냥 단순한 물 같지가 않아서 뚜껑 열어놓으면 이렇게 다 날아가잖아요. 휘발성으로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밀봉을 해놓게 되는데 향유 옥합을 깬다 얘기할 때 그것은 석고병 전체를 깬다기보다는 그렇게 밀봉해놓은 그 밀랍 부분을 이제 이렇게 깨서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그래서 한번 그걸 깨면 좀다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의미로 되어 있고 이것은 여자들의 또 결혼을 위한 어떤 준비이기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이것을 잘 챙겨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귀하면서도 특별히 여자들에게는 더더욱 귀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결혼을 위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돈을 모아서 준비하는 그런 어떤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이 자기의 그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 이 헌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을 붓는 이 행위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행위였던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사랑이 필요한 행위였습니다.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었어야만 했어요. 누가복음에 소개된 이 여인의 행동을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대면한 순간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있었다 그래요. 자, 이것도 여러분 성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극도로 낮추면서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먼지 범벅이 되어 있을 이 발에 계속 입을 맞췄습니다. 근데 입을 맞추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지금 발에 이렇게 이제 눈물 범벅이 되었어요. 거기에 또 계속 입을 맞추는 것이죠. 사실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으면 아이씨 이 깨끗한 물로 지금 발을 씻어도 될까 말까 한데 눈물을 흘릴 때 콧물은 안 흘렀겠습니까?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이 발을 이렇게 씻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 이것은 사실 유쾌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것을 다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너무 진지한 일인 거예요. 이것은 주체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감사와 사랑의 감정. 이 여자는 당연히 구원받은 여자겠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이 변한 여자겠죠.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사함의 경험을 하고 구원받은 여자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 감사와 그 사랑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할수 없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행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불평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 식사 자리의 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이것을 그대로 가만히 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선생이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군지 알고 지금 이거를 허용하는 걸까 하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아, 이 예수는 대언자가 아니야. 만약에 정말 참 대언자라면 척 보고서 아,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았을 것이고 이런 행동을 멈추게 했을 텐데 이걸 가만히 놔두는 걸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참대언자는 아니야. 이러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행동을 정죄하면서 예수님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인 여자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저 이러한 여자는 자기는 상종할 수 없는, 아우 상종하고 싶지 않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천박하고 더러운 여자, 이 생각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와 마가에 등장하는 이 여자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때에는 누가 비판했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비판했다. 한두 사람이 비판한 게 아닙니다. 거기 들,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것을 비난했습니다. 이 아까운 것을, 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허비하다니, 이건 정말 이건 안 될 일이다. 차라리 이것을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더 좋은 일이냐, 그러면서 이 여자의 이 행동을 아주 몰상식한 행동으로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여자의 행동을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로 나오냐면 이름이 딱 정확하게 나오는데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여자의 이름도 정확히 나오고 비판한 사람의 제자의 이름도 정확하게 나오는데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콕 집어서 가룟 유다가 이제 발설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보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오 도둑이므로 돈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함께 다닐 때, 예수님까지 총 13명이죠. 함께 다닐 때 이 단체 생활에서 공금을 맡아서 관리해야 하는 회계가 필요했습니다. 돈주머니를 맡아서 관리할 회계가 필요했어요. 물론 이 돈은 여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부금으로 충당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뭐 농사 지신 게 아니잖아요. 목축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한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걸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가지고 이제 그걸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가룟 유다가 탐욕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걸 공금 횡령을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슬쩍슬쩍 자기 돈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단체의 돈을 자기 개인 용도로 쓰는 것, 도둑질입니다. 현대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는 어떤 친목단체에 뭐를, 이 돈 관리를 하면서 슬쩍슬쩍 조금씩 자기가 그냥 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도둑이므로, 이건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분명하게 명백하게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돈에 손을 대도 자기 돈이 아닌 것을 슬쩍슬쩍 이렇게 쓰는 것은 공금 횡령, 이건 도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공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히 놔둬라. 이 여자의 이 행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장례, 나의 이 죽음을 지금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장례 절차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바로 땅 속에 묻지를 않고 사람이 죽으면 이것을 이렇게 수위로 감싸가지고는 빈 동굴 같은데 이렇게 안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한 1, 2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썩어요. 살이 다 썩으면은 그 뼈를 추려서 그것을 이제 실제 어떤 그 가족 묘에 해당하는 곳에 이렇게 이제 안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부패가 시작될 때 더운 날씨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부패가 빨리 진행될 때 장례식 기간 동안에 그 냄새 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향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죽지도 않으신 분이. 지금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은커녕 이제 조만간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제 입성하게 됐을 때 예수님 왕으로 등극하실 것. 그래서 하나는 좌편에, 한 제자는 좌편에, 한 좌자는 우편에 이렇게 설 것에 대한 뭐 이런 기대감으로 가득 넘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장래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또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실제 예수님의 장례 절차에서는 기름을 못 발랐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바르지는 못했습니다. 안식일 문제가 겹치면서 바르진 못했고, 그걸 바르러 안식일에 갔는데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상태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원래 했어야 할그 절차를 미리 이렇게 그게 실제 예수님의 장례 절차에서는 그게 행해지지 못할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 여인들을 통해서 실제로 살아 계시는 동안에 이것을 이제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테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마가 요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돈을 지금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부 행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회에 기부하는 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 더더군다나 지체들 간에 물질을 나누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 이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에게 재물을 이렇게 재물이 필요한 형제에게 재물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맞습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선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일과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구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구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고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긴급한 일을 쫓아갑니다. 뭔가 이렇게 상황이 탁 벌어지면, 이거부터 처리해야 돼. 그러면서 거기에 내 시간과 물질과 내 관심을 거기에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지나고 보면 그게 했지만, 긴급하게 막 뭐가 돌아가긴 했지만, 정작 중요한 일이었는지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면서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긴급해 보이는데 이게 정말 정작 중요한 일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이틀 앞두고 계신 이 상황에서, 또는 6일 앞두고 계신 이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과 언제든지 할수 있는 일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 채 자기가 마치 성경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고 자기의 판단은 늘 옳고 자기는 늘 다른 사람들을 조언해줄 입장에 있다는 태도로 이 여자를 꾸짖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때 이게 참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은 목양자인 저입니다.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어쩔 수 없이 있다 보니까 마치 이제 제가 모든 걸다 알고 제일 잘하는 사람인 것 마냥 이렇게 재단을 할 수가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많이 그래서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들 중에서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서도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어떤 한 일이 벌어졌을 때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의 결정권자인 것처럼 자기가 성경 전체를 알고 있고 자기의 판단과 기준만이 절대적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늘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아, 저럴 수밖에 없는 저런 어떤 또참 상황이 있었구나. 아, 참, 어려웠겠구나. 늘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것을, 나도 저 상황에선 저럴 수 있다는 이런 태도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 중에 또 하나는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 죄인 여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정말 지극한 이 어떤 이 경배 행위 이것을 이제 했을 때 예수님이 네 죄가 용서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자의 이야기가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 함께 회자될 거다, 함께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이 비판자들의 반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이두 여인 또는 세 여인의 이 이야기를 아, 그런 일이 있었대. 아, 참, 뭐 훌륭한 여자네 이러고 지나간다면 별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이 여인들이 한 행위 이것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해야 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셔드린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라면 이것은 어떤 헌신된 특정한 사람 몇 사람이 따라서 할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이 여자와 같은 행위를 오늘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빚을 많이 면제받은 자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아, 나는 별로 빚을 많이 면제받은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리새인 시몬의 입장인 거예요. 이 여자의, 죄인 여자의 입장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의 입장인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율법을 잘 준수하면서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내가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가 잘 살아왔어. 그런데 사실 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데 난 그게 별로 와닿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죄를 적게 면제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비유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울입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기를 얼마나 가까이 들여다봤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멀찌감치서 이렇게 대충 바라보면 꽤 잘생겨 보여요, 자기 얼굴이. 그런데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가까이 갖다 대볼수록 온갖 잡티에 잔주름에 뭐 이런 게다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털끝만큼의 죄도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상대적으로 알게 되고, 그럼 내가 얼마나 많이 면제받은 자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이 면제받은 자 맞습니다. 적게 면제받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많이 면제받은 이 죄인으로서 우리가 이 죄인이라고 불린 이 여자의 이 행위가 단지 특별하게 헌신된 몇몇 그리스도인의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떤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섬김으로서 지금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가 기억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좀 조금 이렇게 우리를 되돌아보십시다. 만약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온 이 여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그러한 태도로 나와야 되는 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올 때 용기 있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꼭 한두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어떤 환경이 꼭 한두 개쯤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그것을 뒤로 한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유별나게 믿지 마라. 너뭐 다른 사람처럼 대충 믿으면 되지.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나름 그렇게 보이는 이론들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얼마나 합리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 합리적인 그런 어떤 근거들을 대면서 우리의 어떤 맹신처럼 보이는 우리의 열심,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중에서 너 예수에 미쳤냐?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엔 다 일리가 있어요. 너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너 가산다 탕진하면은 네 가족은 어떻게 부양할래? 뭐다 합리적으로 들리는 그러한 이 비판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조차 이 여자를 비난했습니다. 그렇죠? 비난은 예수님을 진지하게 섬겨보고자 할때이 비난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올수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내온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할때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로부터도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래서 제가 옛날 부흥회 목사님들처럼 자, 이제 오늘 짓밟힐 분 손들어 보세요.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가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나올 때 겸손함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올 때 겸손히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여자처럼 우리의 존귀함으로 치장된 이 머리카락을 풀어서 대중 앞에서 수치스러운 그러한 수치를 당하는 것을 감내하고라도 내 존귀의 머리카락을 풀고 예수님의 이 먼지 쌓이고 냄새도 날수 있는 그발 앞에 내 코를 갖다 대고 내 입을 갖다 대고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씻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전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아이 또 주일 벌써 돌아왔네. 후뻑 신앙이라 그랬나요? 후뻑 일주일 동안 먼지 낀 거. 뻑하는 소리 하는 거라면서요.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내 모든 그 존귀함을 예수님의 발 앞에 기꺼이 이렇게 수치로 대치시키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나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공적인 경배 모임, 함께하는 경배 모임, 물론 각자가 일주일의 생활 속에서 경배하시지요.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모여서 단체로 경배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나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전체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나오시나요? 저부터 찔립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그냥 좀 안일하게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 사랑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이 사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의무감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솔직히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아예 안 나오면 박형제님 뭐라고 그럴 텐데. 박형제님이 이거 교회 내에서 그래도 내가 맡은 일도 있고. 다른 사람의 눈치와 의무감에서 우리가 나오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동기가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에 굶주려서 뭐 사랑 없으면은 뭐 비참하게 되시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것만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뭐가 부족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상태가 될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나올 때 정말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오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다. 예수님의 그 고귀한 발, 예수님의 몸은 특별한 몸입니다. 이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몸은 죄가 없는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썩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자의 몸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몸은 남자의 씨가 없이 성령님의 씨,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셨다고 했을 때 그때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몸입니다. 물론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그분의 이 고귀한 발이 그 흙먼지 있는 땅을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때가 묻고 냄새가 나셨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벌레만도 못한 그 인간들에게 못을 박혀서 그 신경의 경련을 다 견뎌가면서 그것을 이렇게 그 발에 못 박히셔야 됐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발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발 앞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어떻게 이발 앞에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 발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신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은 소위 고상한 자들에 의해 방치되고 무시되었던 발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 들어오셨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고상한 자들에 의해서는 배척받은 발, 무시된 발, 버림받은 발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발인 것입니다. 그발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사랑 없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분의 발 앞에 나가는데 감사와 감격의 눈물 없이 나가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눈물로 이분의 발이 흥건히 젖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발을 우리 머리털로 씻기는 그 마음이 없이 우리가 이 고귀한 발 앞에 나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요? 감사와 감격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향유가 담긴 이 옥합을 가지고 나온 이 여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 여자들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또 단순히 몇몇 헌신된 사람들, 미치게 헌신된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동일한 자세로 나와야 하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잠깐 고개를 숙이시고 하나님 앞에 좀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세대를, 긴급한 이 세대를 사는 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제가 너무 설렁설렁하게,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정말 내할것다 해가면서, 남들 눈치 봐가면서, 주님께 대한 애정도 없이 의무감에서 이렇게 참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 제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제 마음이 정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들춰내 주시고, 그 마음을 제가 주님 앞에 쏟아놓고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잠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753장을 같이 하십시다. 753장 주 예수님 섬길 때 기쁨 있네.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같이 찬송하십시다.
주 성기 내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주님, 저희가 주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을 홀대하지도 않았지만, 극진히 대접하지도 않았던 바리새인 시몬, 그 사람의 태도와 같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이 고귀한 이 여인의 이 행위를, 예언적 행위를 비난했던 제자들과 같게도 마옵시고, 탐욕으로 인해서 이 여자의 이 행동을 비난했던 가룟 유다와 같지도 않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여자의 마음과 이 태도로 늘 우리 주님께 개인적으로건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